뷰어이뉴스입니다. 미국 최대 성유관 업체의 사이버 공격 파장으로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류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성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운영을 재개한 상태지만 여전히 어제를 기준으로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일부 주에선 주유소에 휘발유가 떨어지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유소 약 65%가 휘발유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의 주유소 각각 48%와 47%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들 주들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송유관을 통해 유류를 공급하던 지역입니다. 앞서 러시아의 근거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단체 다크사이드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랜섬웨어 공격을 가해 이 업체의 송유관 운영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다크사이드 측에 50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이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들은 다크사이드가 미국의 압박으로 자체 랜섬웨어 서비스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다크사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엿새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사태 진전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에 대응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로켓포 공격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난 10일 이래로 136명이 사망했으며 여기에는 34명의 어린이와 21명의 여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인접 지역에서 군인 1명과 2명의 어린이가 포함된 6명의 민간인 등총 8명의 사망을 보고했습니다. 중국의 탐사선이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첸원 1호는 오늘 화성 최대 평원지대인 유토피아 평원에 착륙했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발사된 첸원 1호는 약 4억 7천만 킬로미터를 비행해 지난 2월 화성 궤도에 진입했으며 약 3개월의 궤도 비행 끝에 이날 화성에 안착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화성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만약 캐논 1호에 실린 탐사 로봇 주둥이 계획대로 탐사에 나선다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화성을 탐사하는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과거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킨 경험이 있지만 화성의 경우 희박한 대기로 인해 착륙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965년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으며 1976년 바이킹 1호를 처음으로 화성에 착륙시킨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화성을 탐사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월에는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를 착륙시켰으며 지난달에는 소형 무인기가 최초로 화성 비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부유국들이 청소년층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계획을 제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제네바에서 열린 화상 코로나 바이러스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부유국들이 대신 가난한 나라들에게 백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일부 나라들이 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길 원하는지 이해하지만 이를 재고하고 대신 코백스에 기증하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백스는 국제사회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로 개방 도상국 등이 공평한 방식으로 백신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무인정찰기인 트리톤이 일본에 배치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임시적으로 일본에서 운용될 예정인 트리톤 기종 두대중한 대가 오늘 미사와 주일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무인기인 트리톤은 미 공군의 글로벌 호크의 해양 감시용 개량 기종입니다. 앞서 미 해군은 괌기지에 배치됐던 트리톤 두 대를 일본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은 보도자료에서 트리톤의 배치가 미일 동맹의 강화된 해상 감시 역량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 오전까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기온은 최저 19도에서 최고 2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오이 뉴스 함재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대학 입시생들은 최근 인생에서 가장 떨리고 긴장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9월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 합격 발표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인데요. 가고 싶은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고, 지원한 대학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겠죠. 자, 그런데 무려 200여 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지에 사는 일란성 쌍둥이 자매 데스티니와 데니시아 콜드웰 자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스코틀랜드빌 마그넷 고등학교 졸업반인 이들 자매는 입학 허가를 받은 대학도 200개가 넘지만 각 대학이 제안한 장학금 총액도 무려 2,400만 달러가 넘습니다. 흑인인 데스티니, 데니샤 자매는 고등학교를 수석과 차석으로 졸업하는 등 학업 성적도 우수하지만 봉사활동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하고요. 자, 게다가 춤 실력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지역 봉사활동으로 가정학대 피해자를 위한 무대에 올라 춤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들 자매는 이렇게 학업과 봉사활동을 동시에 잘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 자매는 자신들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로 부모님을 꼽았는데요. 또 처음엔 이 자매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겼지만 나중에는 둘이 함께 최고가 되자라고 말했다며 그 무엇도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들 자매는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한 조언으로 부정적인 것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며 부정적인 것은 동기부여로만 사용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자, 수많은 대학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이들 자매가 선택한 대학은 바로 미 서부에 있는 명문대학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UCLA라고 하는데요. 오는 9월 신학기에 나란히 진학해 수학과 과학을 전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은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들을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독자의 선택, 미국 여성 언론인과의 대담 준비해 드리고요. B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5월 셋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골든 글로브.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 텔레비전 시상식인 골든글로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골든글로브 주관사인 헐리우드 외신 기자협회, HFPA를 둘러싼 부패와 인종차별, 성차별 논란이 일면서 영화계가 골든글로브에 등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매년 방송해온 미국 NBC 방송이 내년 시상식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골든글로브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계 전반을 다루는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의 신문 잡지 기자단체인 HFPA는 매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재정관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올해 2월 제78회 시상식을 앞두고 부패 문제가 보도됐는데요. HFPA가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을 지급하는 등 윤리 규정 위반을 했고 또 일부 회원이 영화사의 협찬을 받아 호화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거기다 인종차별과 성차별 논란도 일었는데요. 87명의 HFPA 회원 가운데 흑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유명 여배우 스칼렛 조헨슨 씨는 성명을 내고 과거 HFPA 회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결국 HFPA는 개혁안을 통해 올해 신규 회원을 확충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난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명 배우인 톰 크루즈 씨는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한 트로피 3개를 반납했고요. 대형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도 성명을 내고 HFPA가 주관하는 행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미 언론은 최근 골든글로브가 이름이 무색하게도 황금기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Kids Instagram.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는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뉴스가 유통되고 유행이 만들어지고 스타가 탄생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는 SNS를 이용하는 연령도 낮아져서 초등학생들 사이에도 SNS 이용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SNS 기업인 페이스북은 지난 3월 13살 어린이들을 위한 인스타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미지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현지 미국에서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연방 법률 때문에 13살 이하 어린이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아동용 인스타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이런 계획에 아동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44개의 주 법무장관들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CEO에게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출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은 아이들은 SNS가 야기하는 문제를 헤쳐나갈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아동용 인스타그램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3살 이하 어린이들이 온라인에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페이스북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어린이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아동발달 전문가 등과 협업할 것이고 감독 당국이나 입법부와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자, 이조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이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나요?
네, 오늘은 미국의 대북 접촉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한 바이든 행정부는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로선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익명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한 칼럼을 통해서 보도가 됐죠.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기는 지난 5일 바이든의 대북 전략 서두르되 기다리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두 명의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팀이 미국의 새 대북 정책 완료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에 두 번째 시도를 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두 번째 접촉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건 신문을 통해서만 알려졌지 백악관이나 국무부 등을 통해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첫 한일 순방을 앞둔 지난 3월 13일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2월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하려고 시도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었다고 보도했고 백악관도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할 계획이 없다는 보도도 공식 확인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로기는 이번 칼럼에서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전적으로 맡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현재로선 대북 특별대표의 역할을 충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물러난 뒤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무부가 공석인 대북인권특사를 지명할 계획이라면서도 북한과 대화가 있을 때까진 협상을 이끌 대표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당장 북한 문제를 책임질 지정된 인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우리가 이 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내놨으며 이에 대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이 꽤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백신 공유 등 인도적 지원에 열려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군요.
네, 먼저 미 CNN 방송은 11일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공을 포함해 인도주의 지원에 열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요청을 검토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이것은 지원이 의도된 대상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면서 북한은 코백스와 협력을 거부했고 한국의 코로나 관련 지원 제안도 거절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팬데믹으로 인한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미국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백신 공유가 초기 외교적 관여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 현직 관리들은 말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보도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나요?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11일 북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백신을 공유하는 데 열려 있다는 이날 CNN 방송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강조했군요.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미북정상회담이 이어지지 못하고 대화가 교착돼가고 있는 상태로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오는 20일 예정된 미한정상회담에서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싱가포르 선언 토대 위에 출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의회 반응이 나왔군요.
네, 그레고리 믹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7일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진과 공허한 말이 아닌 강력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믹스 위원장은 이날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지원을 기반으로 미국의 정책을 빈틈없고 철저하게 검토한 바이든 행정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단계적 대북 접근에 주목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저민 행정부는 얄팍하고 깊이 없는 제스처로 영내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은 우리 동맹국과 함께하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도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고요?
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VOA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실용적 조치를 취하기로 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 역시 단계적 대북 접근법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은 지난 1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일시적이고 맞춤형의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로 시작되는 단계별 과정을 추구함으로써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는 설명입니다. 마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단계로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고 원활한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해 일부 제재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와 한반도의 궁극적인 비핵화를 향한 길에 대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할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치 중심의 외교 정책은 오랫동안 거부됐던 북한 주민들의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합법적 인도 지원의 흐름을 방해하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관료적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주요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최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 공개에도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브루킹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결과의 큰 틀만 공개했으며 일반적인 용어만 사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방침은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유지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추가 협의의 여지를 두며 대북 접근법에 대한 섣부른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숙임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5일 로위 연구소에 바이든의 대북 계획이 시야에 들어오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새 대북 정책 관련 발언들은 관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대북 전략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도 미국의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죠.
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모색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최근 완료된 대북 정책 검토와 연계해 향후 미한 연합훈련 등 군사 부분의 이행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이 탈북민 박지현 씨가 다음 달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 관련 증언을 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국제인권회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는 다음 달 6일과 7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올해 회의에서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가 연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최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을 두 번이나 탈출한 박지현 대표와 헝가리의 안드라스 시모니 전 미국 주재 대사, 어윈 코틀러 전 캐나다 법무장관 등이 올해 회의에서 긴급한 인권 상황에 국제적 조명을 비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인권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표는 2008년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한 뒤 2017년부터 탈북 여성과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민간단체인 징검다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2018년 내 웨스트의 아시아 여성상 대상, 2020년 국제 엠네스티 영국 지부의 엠네스티 브레이브 어워드, 2021년 하원 최인권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요한 행사에서 연설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가 올라왔습니까?
미국 의회조사국이 최근 북핵협상 보고서를 갱신했는데요.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향후 미북 협상과 관련해 의회가 주목할 사안 중 하나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제재 유예 혹은 해제 문제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안보와 영내 안정, 인권과 같은 다양한 사안들에 관한 법적 요건 때문에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돈 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리즘, 그리고 불법 사이버 작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보다 진전된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화 재개는 북한과 이웃나라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변화된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개선된 북중 북러 관계는 대북제재 회피를 더 수월하게 하고 미국이 새 대북제재 부과에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두 번째 대북 접촉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소식과 미국은 현재로서 북한과 코로나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소식, 이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협의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의회 내 주요 의원들의 반응과 미 전문가들의 평가, 그리고 국방부의 반응, 계속해서 탈북민 박지연 씨가 다음 달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 증언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북핵 협상에 관한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종수 기자가 2020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경제 전문 매체 포천의 편집국장을 지내고 로이터통신 논설위원회 역임한 베사니 맥클린 기자를 만나보시죠.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 미국 정재계를 뒤흔든 대형 추문이 발생했습니다. 엔론 스캔들이라는 사건인데요. 유수의 에너지 기업이었던 엔론이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제공하고 회계 부정을 하다가 파산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여파를 불러왔는데요. 엔론의 부실 운영 실태를 세상에 처음 알린 언론인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포천 편집국장을 지내고 로이터통신 논설위원을 역임한 베타니 맥클린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My name is Bethany McLean. I am a journalist, the author of a couple of books and a contributing
editor. 제 이름은 베사니 맥클린입니다. 언론인이자 책을 여러 권 쓴 저술가고요. 포천과 경제전문방송 CNBC 그리고 로이터통신을 거쳐서 종합교양지 베니티 페어 편집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방송 패널과 강연자로도 활동하는 중입니다.
포천에서 엔론 스캔들을 특정 보도하신 걸로 유명하잖아요.
So I wasn't so much the first one to cover it, but I was one of the first to write a skeptical.
제가 사태를 최초 보도했다기보다 엘론의 부실을 처음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엘론 주가는 과대평가됐나라는 제목으로 2001년 3월에 기사를 썼는데요. 엘론 재무 보고서에 높은 주가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정보들이 빠져 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엘론이라는 기업이 겉으로 보면 대단하지만 이 속이 부실한 상황이라는 얘기였죠. 하지만 독자들의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당시 엘론은 모두에게 칭송받던 기업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사를 무리하게 성장시키면서 차입 경영에 의존했고 그 손실을 감추려고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맥클린 기자는 먼저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Story about the company and it was right before it collapsed into bankruptcy and then back then It was a shock to everyone.
네, 그 결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회사가 갑자기 무너진 거죠. 제가 보도한 1년쯤 뒤에 결국 파산 신청을 했으니까요. 미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비중의 회사가 갑자기 몰락하면 경제 사회적 여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직접적으로 엘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제 보도가 어느 정도 예고편 역할을 하면서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던 걸로 봐요.
이 사건을 지금 되돌아보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This was decade before, almost a decade before the financial crisis. People believe
스캔들이 터진 게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10여 년쯤 앞선 시점이었어요. 당시 엘론이 무너지는 걸 다른 매체들도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관계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줄도 사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뒤인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위기를 예측하는 보도활동이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부가 미리 적절한 규제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게 언론의 순기능 중에 하나예요. 또다시 1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잖아요. 어느 때보다 언론의 감시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젊은 여성 언론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존경하는 인물로 맥클린 기자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탁월한 취재력과 끈질김, 예리함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I have been a journalist since 1995, so I guess that's 25 years, frighteningly.
1995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25년이나 됐네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건 더 오래전입니다. 1990년대 초에 골드만삭스에서 기업 투자 분석가로 일했어요.
투자 분석가로서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엔론의 부실을 집어낼 수 있었던 거군요. 언론인으로 방향을 바꾸신 이유는 뭡니까?
As a result, I became more interested in business news and I was an English major in college.
직업상 매일 경제 뉴스를 점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론 보도 환경에 익숙해졌어요. 글 쓰는 재주도 좀 있고 해서 내가 직접 기사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때 전공이 영문학이었거든요. 은행에 다닌 지 몇 년 만에 나한테 좀 안 맞는 일이다라는 마음이 들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경제 전문 기자가 되는 게 제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완벽한 목적지라고 판단했어요.
언론계 입문 이후 여성으로서 지금처럼 성공적인 인물로 인정받는 과정이 어렵진 않았습니까?
I never felt like I was held back by being a female. I think I was very lucky where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받은 적은 없어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론 생활을 시작한 포천에서 동등하고 공평한 처우를 해줬거든요. 기사를 구상하거나 특집 기획을 내놓는 게 훌륭하다고 판단되면 성별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힘을 실어주고 공을 인정해줬어요. 그 결과로 제가 몇 년 만에 편집국장까지 승진했잖아요. 그런 공평한 사내 문화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여성으로서 거대 기업 엘론을 대상으로 특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좋은 보도 소재나 취재 대상을 남자나 선배 기자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군요.
I brought the story idea to the editors and they said, you know, if you can prove this, then go for it.
네, 앨런에 관해 이러이러한 게 의심이 된다. 이렇게 담당 부장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래, 내가 증명할 수 있으면 써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오히려 취재 대상인 앨런으로부터 여자라고 무시당한 정황이 있었어요. 앨런 회장이 직접 포천 고위층에 전화를 걸어와서 제가 쓰는 기사를 못 내도록 압박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비교적 괜찮았던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일반화할 순 없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You see the disparate effects that the pandemic is taking on women's ability to work and succeed.
요즘 코로나 사태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직장 내에서 여성들이 불리한 게 현실이니까요. 여성은 육아와 가사 그리고 경제 활동까지 이중 삼중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게 되니까 엄마들은 더욱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죠. 여성 언론인 중에서도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 미국의 언론 자유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would say that in America the press is still quite free. I think we are allowed to
상당히 자유롭다고 봐요. 표현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우리는 탄압당할 걱정 없이 언제든지 원하는 걸 위해 일어나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최근 흐름에서 우려할 요인은 있어요. 온라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들의 힘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전통적인 언론사들 일부는 경제적 압박으로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어요.
맥클린 기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죠. 지금까지 언론계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은 뭡니까?
Let's see. I don't know that I can answer the question of the best moment as a journalist for me on any story. When I'm able to talk to people who can help me shed light on help me.
특정 사례를 꼽긴 힘들고요. 솔직히 말해 누구든지 저를 도와주는 취재원을 만날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기사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꼬여 있을 때 중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 그걸 풀어나가게 해주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 발전의 계기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터뷰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배울 점이 있고 영감을 주는 인물들 말이에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All about me being interested and being able to learn something about something that I'm.
네, 흥미로운 사람을 만나고 얻어낼 만한 걸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언론 취재 활동의 모든 것이에요. 제가 쓴 기사가 온전히 제 지식과 능력에서 나왔겠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도가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Well, I think press freedom is critically important as we've seen in the past and we're seeing now with the pandemic the ability
언론 자유는 요즘 같은 때 극도로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비롯된 세계 공통의 위기 상황이어서 정확한 정보 유통이 절실하니까요. 언론 자유가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생산과 유통에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여성을 위한 보건 정보는 남성 중심의 정보에서 벗어나 특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기가 되면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연락하죠.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베타니 맥클린 전 볼천 편집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The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1920년대 미국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20년대 미국인들은 빈부의 격차나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영화를 즐겼습니다. 영화를 통해 공감대를 쌓으면서 은행가 자녀와 공장 노동자의 자녀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질 수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온 낯선 사람들과도 공감대가 쉽게 형성됐습니다.
1920년대 초 미국인들은 출판물도 같은 신문과 같은 잡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업계는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했던 대량 생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출판물의 대량 생산으로 잡지가 더 많이 발행됐고요. 같은 잡지를 미국 전 지역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발행되는 출판물 가운데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는 독자 수가 가장 많은 잡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잡지는 1902년 당시 매주 30만 부가 팔렸는데 대량 생산이 도입된 1922년에는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매주 2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미국인들은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를 통해 미국 어디에 있든 같은 정보를 접하고 같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출판물이 대량 생산되면서 일어난 사회적 변화는 자동차와 라디오의 대중화에서 보였던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영화와 출판물, 자동차와 라디오 같은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미국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서로 닮아갔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같은 모습의 삶을 향해 나아가려 했습니다.
자동차와 출판물에 이어 다른 산업들도 제품 생산에 조립 라인 생산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조립 라인 생산은 물품을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작업자는 정해진 일만 반복하게 하는 생산 방식입니다. 조립 라인 생산 기술로 제품을 대량 생산할 경우 각 상품의 생산 비용인 원가를 줄일 수 있는데 이 방식을 이용해 획기적인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회사는 미국 최초의 대형 식료품 체인점인 AMP였습니다.
애틀란틱 앤 퍼시픽 티 컴퍼니, 대서양과 태평양 차 회사라는 뜻의 원래 이름을 줄여서 ANP인데 1859년 뉴욕에서 홍차와 커피를 팔면서 시작된 식품점입니다. 1912년에는 ANP 매장이 미국에 40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뒤부터 조립라인 생산 시설을 갖추고 대량 생산을 시작한 1920년대에는 ANP라는 간판을 단 가게 수가 11,000개가 넘습니다.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추고 급속히 성장해서 1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ANP는 처음에는 차와 커피를 주로 팔았지만 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점포 수가 늘어나면서 우유와 고기, 빵은 물론이고 이 과일 통조림과 야채까지 팔았습니다. ANP 매장이 만 개가 넘었다는 말은 곧 온갖 종류의 음식 재료를 다 갖춘 대형 식품점이 미국 동네 곳곳에 등장했다는 말이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ANP에서 우유와 고기, 야채 같은 필요한 식자재를 한꺼번에 다 살 수 있어서 장 보는 일이 무척 편하고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필요한 음식 재료를 하나씩 사기 위해서 상점 여러 곳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요. ANP가 급격히 성장한 비결은 대량 생산으로 규모가 커진 만큼 엄청난 양의 물품을 사들일 수 있고 매장에서는 물건 하나하나를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출판물, 식료품에 이어 의류업계도 대량 생산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장에서 옷을 생산하기 전 평범한 미국인들은 주로 가족이나 동네 재단사가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류 산업도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종류의 옷들을 미국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은 그동안 미국에서 뚜렷이 보였던 계층의 차이를 없애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경제 수준이 어떤지 빈부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실력 있는 재단사가 좋은 천으로 만든 값비싼 옷을 입는지, 집에서 만든 허름한 옷을 입는지를 보면 부자인지 가난한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옷을 대량 생산하면서 옷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저렴하면서도 멋진 옷을 사 입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더는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의학 분야의 발전도 미국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20년대 의학 연구에서 놀라운 진전을 보였습니다. 의사와 과학자로 구성된 의학 연구진들은 오랜 세월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과 싸움에서 새롭게 발전된 연구 결과들을 보고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더 길어졌습니다. 1900년대 평범한 미국인의 예상 평균 수명은 49세였는데 1927년쯤에는 59세로 예상 평균 수명이 10년이나 늘었습니다. 의학 연구진들은 결핵이나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독감 같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했고요. 그 결과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상승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른 신약이 보급된 결과 황열병과 천연두도 이제 더는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천연두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천연두로 목숨을 잃을까 봐 겁내지 않아도 된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의학의 발달과 신약 개발이 사람 목숨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있는 그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 약도 새롭게 발했습니다. 인슐린은 그동안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왔는데 드디어 인체에 맞는 인슐린을 개발해서 당뇨병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스스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공급했더니 약 70%나 되던 당뇨병 환자 사망률이 약 1%로 줄었습니다. 결핵, 장티푸스, 황열병, 천연두에 이어서 이제는 당뇨병으로 생명을 잃을 염려가 줄었으니 의학의 발달은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의학연구진은 또 비타민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고 비타민 부족으로 생긴 몇 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오늘은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존 김 씨의 다섯 번째 사연, 사역자입니다.
김 씨, 오늘은 몇 주 전부터 계획을 세워놨던 특별한 오찬 준비로 새벽부터 분주한 날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 같이 교회는 또 목사님, 부목사님 또 옆에서 다 사시거든요.
아, 네.
아침 10시에 떠나서 이제 오는 길입니다. 가서 양 잡아가지고 지금 오는 길이죠.
양을 잡다니요?
불고기 먹을 양 잡고.
양고기를 굽나요 오늘?
예, 예, 예.
양을 직접 잡으셨다고요? 예, 살아있는 양을?
살아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아침 일찍 갔다 이제 오는 거죠. 그 농장에서 잡아줍니다.
아.
잡는 거 보장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가서 어느 것 먹겠다는 곳에서 잡아주고.
돼지가 아니라 양을 잡으셨어요?
양을 잡았어요. 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있는데 양 잡았어요.
양고기 그 요리하기 어렵지 않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불고기를 해 먹습니다. 불고기를 해 먹으면 냄새가 좀 슬하죠. 계획은 한지 오랍니다. 그래서 전번째 하려다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지금 오늘이.
와, 그럼 저도 양고기 한번 맛보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양꼬치 맛보지 못한 분들 많아서 오늘 그래서 오랍니다.
양, 염소,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직접 가서 잡아온 양고기 덩어리를 주방에서 손질하는 사람은 올해 미국에 입국한 50대 탈북 난민 남성이었는데요. 김 씨는 이 남성의 미국 정착 축하 잔치를 준비하느라 한국에 먼저 정착한 이 남성의 가족도 초대했습니다.
이게 양이에요.
좀 이 소개도 괜찮죠 기자 선생한테. 네. 온 신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아버님께서 양고기를 좋아하신다고요.
고기야 다섯 지어서는데 이 양고기가 좋으니까 나도 한번은 재미도 있고.
아이들이랑 한국에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온 김에 모두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빨간 양고기 덩어리를 작게 잘라 꼬챙이에 끼어 굽는 양꼬치가 오늘의 메뉴. 2시간 남짓 걸려 준비한 양꼬치를 이제 숯불에 굽는데요. 양고기 굽는 냄새가 온 동네로 퍼집니다. 최근에 온 이 남성이 직접 꼬치 구이에 나섰습니다.
불이고 이거 이 숯불을 이렇게 흔들어줘야
네.
불이 잘
붙는다. 약간 산소가 들어가면 불이 더.
열이요.
아, 그렇게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중 불이 살아납니다. 그치. 멋있게.
냄새가 아주 근데 너무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도 양꼬치를 해요?
네,
양꼬치.
어디서 팔아요?
장마당.
장마당에서.
식당.
아.
양꼬치 식당도 있습니다.
비싼 음식 아니에요?
비싸죠. 예. 우리 이거, 저는 양꼬치 하나에 여러 10개 거 사는데,
네.
중국 돈 10원 합니다, 10원.
10원.
10원. 이거 잘 된 것 같네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네. 잘 된 것 같아요.
여러 번 씹어야
이걸
맛이 느껴져요.
찍어서
또 냄새 하나도 안 나네요.
네, 그래요.
북한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또 러시아에서도 양꼬치 구경은 평소 잘할 수가 없다는데요.
아, 러시아는 양고기를 이렇게 안에 먹고 저희는 그냥 잡아먹을 때 열 있잖아요. 열.
열.
열을 조금 여면 냄새가 아예 안 나거든요. 열을 고기에 막 버무립니다. 그냥 열을 조금 터뜨려요. 그 막 버무리면
열이 뭐예요? 열이.
쓸개.
양의 쓸개를요?
예, 예, 양의 조금 넣고 막 이래 버무립니다. 그러면 어린애가 아예 안 나고 염소도 그렇게.
언제 주로 이렇게 양을 잡아주세요?
그 우연히 그렇게 생겨서 잡아먹었대요.
올해로 미국 정착 12년째 존 김 씨는 탈북민 출신 기독교 목사입니다. 정착 초기 러시아계 미국인들의 도움을 수차례 받았던 김 씨는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며 살려고 하는데요. 교회 성도 또 탈북민들과 온정을 나누며 사는 것이 이제는 김 씨에게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어느새 10명이 넘는 손님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러시아 여성 존 김 씨의 아내인 타티아나 사모는 모여든 손님들이 먹을 한국 반찬을 만들어 내놓습니다. 직접 담근 깍두기와 콩나물 무침. 식탁에 모여 앉은 한인 여성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맛깔나게 한국 반찬을 만든다며 타티아나 사모에게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So it's very easy to cook. Yeah, just the hot water, uh-huh. and then throw away the water. Then they make sauce. Sesame seed oil, sesame seeds, hot pepper, and
콩나물에 뜨거운 물을 붓고 물을 뺀 후 참기름과 고춧가루 그리고 간장을 넣고 설탕을 조금 넣어 휙휙 섞으면 된다는데요.
Everything mix and then mix it. And that's
Who taught you?
Oh, it was a summer name in Vladivostok.
Russia.
In Russia.
In Russia?
It was a missionary from South Korea.
손톱 미용 전문가로 주 5일 동안 네일샵에서 일하는 타티아나 사모. 한국 음식은 러시아에서 만났던 한국인 선교사에게 배웠지만 요즘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요리 선생이라면서 한국 음식 너무 쉽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대학교에 다니는 큰딸 밑으로 유치원생인 아들까지 5명의 자녀를 뒀는데요. 손님으로 가득 찬 집안 풍경이 아이들에겐 익숙한 모습입니다.
Dry fish.
양꼬치 잔치로 마련한 이날 오찬은 해가 뉘엿뉘어 질 무렵 마무리가 됐습니다. 존 김 씨, 이제는 가족 같은 교인들과 동역자들을 돌볼 만큼의 여유로움이 있지만 8년이란 오랜 시간 신학교에 다닌 노력 끝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여느 탈북민들이 경험하듯 김 씨도 새로운 학문에 적응하는 것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과는 또 다른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북한에서 졸업하시고 네.
군사복무를 했으니까 대학을 안 다녔죠.
아, 군사복무 하시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강의실에서 학생으로 공부하는
학생으로 공부하는 거죠.
처음인 거잖아요.
처음 공부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사 선생님도 아시지만 성경이 신학적인 말이 많은 말이 많잖아요. 가서 공부하는데 모르는 말이 많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리고 모를 이름, 그 힘든 영어 이름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 외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숙제를 준다거나 시험을 치는데 그 문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숙제 시험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누가 물어보기도 창피하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해 선교하는 것이 당초 미국행을 결정하게 된 이유였지만 정착 초기 가족까지 동원해 생계를 꾸려야 했던 김 씨. 미국에 오자마자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신학 공부를 1년 넘게 매달리다 그만둔 경험이 있었기에 김 씨는 이번에는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신학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졸렸어요.
졸리셨어요.
아, 일을 오너를 하고 이제 가면 밤 집에서 저는 밥 먹고 갑니다. 배고프거든요. 1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느라면 어간이 막 졸립니다. 그 졸리는 싸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집에 올 때는 눈이 말똥말똥해 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숙제 과제가 많아요. 어떤 때는 2, 3일씩 밤 패고 막 숙제를 해요. 과제물을 내거든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 시험 칠 때는 또 어찌겠습니까? 일대죠. 시험 공부 어떤 때는 그래서 막 휴가를 막 받아요. 시험 공부. 그리고 시험 치고.
고된 훈련이 따로 없었습니다. 2010년 시작한 신학 공부를 2018년 마치고 드디어 기독교 목사가 되던 날을 김 씨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내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